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 나갈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졌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설교 본문에는 세 편의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7절서부터 30절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31절서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한 후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마을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소경들을 고치셨을 때는 눈을 뜨라 하고 권위 있게 명하시거나 내 눈이 뜨였느니라 하고 역시 권위 있게 선포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안수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듯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소경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선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소경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봤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자를 단번에 고치셨는데 이 벳세다의 맹인은 단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 고치셨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벳세다 맹인의 육신의 눈이 단계적으로 뜨인 것처럼 제자들의 영의 눈도 단계적으로 뜨일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의 영의 눈이 처음 뜨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수련회를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놓고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웠기에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 하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 헤롯 안디바가 목을 벤 세례요한이 환생해서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100%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궁극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아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은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 영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좀 더 길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었는데 이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마귀들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의 눈을 안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보게 되었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구원주인 것은 보는데 어떤 구원주인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신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신 이야기가 세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힘든 과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이다.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고백은 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놓고 평이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먼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53장 우리 고난주간마다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보고 압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뛰어난 학자들, 구약에 대한 카멘테리를 보면은 뛰어난 학자들인데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와 절대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인간에게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고통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옆으로 닦아 세워서 꾸짖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당치도 않나이다. 이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지 않으리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제 딸이, 제가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딴짓하면은 꾸짖습니다.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꾸짖음을 당한 주님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다 듣게 사단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꾸짖어 달라고 늘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얻도록 사단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는 사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러나 사단짓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배우듯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사단의 것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심으로써 베드로를 통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제자의 올바른 위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마땅한 위치는 스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승 뒤에 서는 것이다. 베드로는 영의 눈이 뜨였지만은 부분적으로 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진리를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죽으면 안 된 아이다 하고 말한 겁니다. 죽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겁니다. 아직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대신 보냄으로써 하실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두 번째 안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실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신의 세상적인 계획, 야망, 포부 이거 포기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핍박과 멸시로 인한 고난과 슬픔, 외로움과 수치를 잘 견뎌야 된다. 그걸 뛰쳐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를 쫓아야 한다. 내 뒤에서 내가 가는 대로 궁극적으로 골고다로 죽는 것으로 너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나를 쫓아와야 한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외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누구나 악한 범죄자들, 가장 악한 범죄자들, 그들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사람들의 야유 속에 침뱉음 가운데 자신이 못 박히는 곳으로 가서 매달리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남 대신 조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 나에게 무례한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것, 이따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왜 나의 제자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왜 너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 내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호소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리고 곧 다가올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새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부인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그 사람을 수치스러워하고 난 모른다고 하리라. 십자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는 이 세대를, 유대인들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하면은 고개를 돌리고 싫어하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시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인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열성적인 크리스천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싹 따라다닙니다. 주님에게 1등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싹 따라다닙니다. 주님과 동고 동락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교인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설교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아무든지 하는 건 노바디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설교자를 불러세워서 꾸짖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러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구역 인도자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왜 스트레스 주느냐고 항변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교회에 가면은 매주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메시지를 듣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수많은 세속적인 기도 제목들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긴급히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간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인간적인 간언이었습니다. 전혀 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신성모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사단의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잘 알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사단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단의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꾸짖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꾸짖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꾸짖음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귀로 듣고 동고동락을 한 그 제자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사단 노릇하지 말고 주님 뒤로 물러가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였지만은 지속적으로 더 맑고 밝게 뜨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계속 희미하게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각종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 고치신 것을 믿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믿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100%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믿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두 구원받는다 하는 것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듭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정말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지 못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수없이 봅니다마는 실제로는 보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보지를 않으니까. 모든 명령을 바라는 우리의 두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대신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해서 믿고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취사 선택해서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묵상하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늘 걸림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모르기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사단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묵묵히 잘 따라가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개척교회들 그 신학교 나오고 아직 젊기에 마음이 순수해서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이 오래가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터줏대감들이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경이었던 여러분의 영의 눈을 부분적으로 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첫 안수를 받은 소경과 같이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살아온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많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눈은 아직도 온전히 뜨인 것이 아닙니다. 맑고 밝지 못한 것입니다. 영의 눈은 계속 밝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사단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판단할 때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기가 막히다 하고 안수집사 세워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교회를 지을 반석이라 칭찬받은 직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 앞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오늘 이야기 세 개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매일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속적인 안수를 받는 겁니다. 계속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계속 맑고 밝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주님이 나의 학교와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건, 특별히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나의 그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한 데 가서 주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골이 깊게 밴 습성 때문에 늘 주님 뒤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사단짓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주님 말씀을 되뇌이며 주님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보면서 그 주님 뒤로 가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집요하게 고난 없는 구원과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거짓 복음으로 반쪽 복음과 물탄 복음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복음으로 나를 유혹해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에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대로를 가면서 희희낙낙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아무리 멸시하고 조롱해도 묵묵히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새해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은 우리 개인의 성화를 잘 이루고 우리가 죽기에 정확하게 많은 열매들을 맺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모두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천지차로 다르다 하신 말씀 늘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장님이었던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은 뜨였지만은 아직도 분명히 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늘 주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는 소경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하는 저주 듣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이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진리를 보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또한 희미하게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 늘 기억하고,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교만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 주님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십자가의 삶 잘 견딤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된 삶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